이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드려야 될 질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의 낯을 뵙는 것이 두려워서 숲을 사이에 숨어버린 아담에게 물으시는, 어찌 보면 모르겠어요. 앞에서 아담과 하나님이 교제를 할때 어떤 질문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이 에덴 동산에 사과가 맛이 있더냐? 저쪽에 무화과가 익었는데 먹어봤어? 뭐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인류 최초의 안타까운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뜻이 뭡니까?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데서 오늘 우리를 향한, 더 좁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냥 뭐 어디 있느냐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겠지만은 많은 것을 생각해야죠. 이미 숨어있는 아담을 알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이 질문은 우리 각자의 상태에 따라 오늘도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관계하는가? 라는 의미로 각자가 들어야 하고 또 답변을 드려야만 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에 내가에다가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종배야, 너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앞에다가 넣으시고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한번 스스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처럼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었으면 하는 거지요. 역사 시초에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숨은 부끄러움을 보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조금은 멀어져 가고 있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감격이 아니라 조금은 부담스러워 가는 우리 각자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우리 각자의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신다고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찾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담과 하와처럼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닌 감사로 하나님께,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설 수 있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전례대로 세 부분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보면 전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뒤에 아담이 답변하는 형태가 아니라 계속 다이얼로그, 대화체로 어떤 것들을 주고받는 내용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범죄한 인류에게도 진노보다는 긍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봅니다. 언제나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십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로 의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각자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그릇되었다고 생각하면 급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일을 빨리 해결하려고 급하게 설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급하실 게 없습니다. 또 급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희락의 동산에 살게 했더니 죄를 지어? 이렇게 진노하고 급하게 아담과 하와를 찾으신 게 아니라는 거지요. 진노로 나타나시는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담을 찾으시는 시간의 선택에서부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배웁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도 늦고 뒤져지면 어떻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 시간이 가장 우리에게 최적의 시간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38년을 누워있으면서 그 사람에게 생긴 게 뭐예요? 불만만 가득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누워있느냐 이런 투로 물으시니까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던지 낫는데 나는 누가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일단 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누가 나를 집어넣어줘 낫게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38년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넣어주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다 외면한 사람들을 긍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세요. 자, 여기에 그날 바람이 불 때에 그랬는데 그 전에 우리 개역 한글판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 서늘할 때에 그랬어요. 서늘할 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황과 시간조차도 고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우리가 보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시간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날 바람이 불 때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날이 새자마자 아침같이 쫓아나와서 요 녀석들이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진노와 힘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또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불볕 더위에 진노하시는 어떤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바람이 불 때, 선선할 때 바람은 언제 나요? 하루 중에 대개 저녁 때 나죠. 그러니까 하루를 다 보내고 선선할 때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조차도 배려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숨었습니다. 그것도 어디 숨었어요?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요.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사이가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은 요즘은 철기 문화가 발달해서 쇠 사이에서 쇠 사이로 끝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도 나무 사이에 살다가 나무 사이에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여기도 어떤 외형적으로 다 나무잖아요. 나무 사이에 앉아있잖아요. 또 어때요 우리가? 이 인생을 마치고 세상을 하직할 때 어디에 누워요? 나무관에 누워요. 근데 어찌 보면 아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스스로 찾은 것 같은 그게 뭡니까?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시간 우리를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적의 시간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언제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 때에 맞춰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급하고 답답하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언제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때가 되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찾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라고 하는 건 뭡니까?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때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때에 오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노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진노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낯을 피하고 숨은 것은 떳떳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세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랬다고요. 또 10절에도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결국 우리가 공포심이 많으면 검불이 날리는 소리에도 놀랍니다.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바람소리에도 놀란다고. 놀란다고 하는 것은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떻습니까? 내가 각박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유가 없는 상태죠. 두려움의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그것은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나에게 문제 있는 상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선선할 때 하나님께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문책하시기에 앞서 상태의 고백을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를 저주하거나 책망하거나 벌 주시는 것보다도 진실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꾸며가지고 하나님 들으시기에 멋있는 말, 여러 가지 시인들의 말을 엮어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아마 기도 소리가 좀 감미롭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겁니까? 진실한 기도. 우리의 있는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 이게 중요해요. 이것을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는 고백을 들으시고자 하는 그런 자주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긍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긍휼로 만나지 못하는 아담과 하와를 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 우리를 찾으시고 또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담과 하와처럼 대하면 안 되겠죠.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사죄받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또 무엇을 시키시겠습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이런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은혜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10절에서 11절의 대화죠. 아담이 먼저 답변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속담에 제발 저린다 하는 말이 이 아담에게 하와에게서 나온 것하고 똑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 늘 만나고 교제하던 하나님이 갑자기 부담스럽게 느껴진 이유는 자신의 수치스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부담스러워진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상태로 만나줬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움으로 들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 번씩이나 벗었으므로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여러분 벗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벗은 상태로 만났습니다. 우리가 뭘 거창하게 걸치고 나선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나무 사이에 숨었지만은 결국 나무가 걸쳐진 게 아니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상태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상태 그대로가 하나님 앞에 가장 어떻게 보면 긍휼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갖 것을 걸쳐봅니다. 세상에 좋다는 걸 다 걸쳐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움을 느낍니다. 듣고 반가운 음성은 분명 사라지고 듣고 반가운 음성은 가까운 사람의 관계일 것이 분명합니다. 가까운 사람은 멀리서 전화통화만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부담스러우면 어때요? 나 없다 그래. 뭐 우리가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대개 빚독촉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주인이 아니, 나 없다 그래 나갔다 그래. 그러나 어떻습니까? 반가운 사람 사랑의 음성이라면 들으면 어때요? 목소리 자체가 행복하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상대의 목소리가 어떻든 간에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든 달콤하게 들린다면 그것은 대단히 완만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달콤하게 들린다면 그래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하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죄로부터 옵니다. 이건 뭐 제가 부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실이죠. 두려움은 죄로부터 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라.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솔로몬은 잠언서 28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진리라든가 진실은 참으로 편한 겁니다. 하나의 어떤 잘못된 게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 만나는 게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잘못된 게 없고 뭔가 주고 싶고 나누고 싶으면 만나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결국 상대가 부담스러워서는 안 된다고요. 내가 진실하다면 떳떳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다고요. 진리에 산다고 하는 건 그만큼 뭐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호 속에 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범접해 오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담대한 거예요. 야,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죄의 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데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먹지 말라! 에덴 동산에서 딱 하나를 금하셨잖아요. 모든 걸 다 허용하시고 하나를 금하셨어요. 다만 그것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간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도 없으면 하나님과 아담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간격이에요. 이게 내 명령이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리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얼마나 단순한 계명입니까? 얼마나 단순한 계명이에요. 어떤 것들이 대개 관심을 두지 않다가 그걸 얘기해놓고 나면 사실은 거기에 관심이 가는 경우도 있죠.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희락의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너무나 지키기 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것, 쉬운 것조차도 결국 뱀의 부추김을 따라서 범죄하고 마는 그런 걸 보는 거지요. 우리 인간의 고통이 뭐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말하죠.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다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오는 것은 하나님께 손해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고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치를 느끼게 되고 또 숨게 되고 떳떳하지 못한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살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부터 들으면서 이번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죄의 장벽을 사이에 두고 하는 대화가 아니라 면대하여 바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12절에서 13절입니다. 서두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주시기 위해서 질문하십니다. 우리의 해결책을 주시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보세요.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은 전혀 반대쪽이에요. 이게 모순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모순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살리려 하심이 목적이지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이건 우리가 확신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장 17절이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역시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도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결국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도 뭡니까? 구원받게 하려고. 아무래도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본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의 계명을 저희들이 어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이 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마 에덴 동산에 그대로 두셨을 것 같아요. 왜? 성경 전체의 흐름이 그렇거든요. 이런 모습일 때 분명히 그러셨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핑계하기에 바쁩니다. 12절에서부터 그러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여자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사람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핑계하기에 바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의 비유를 주셨잖아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줬는데 열심히 한 사람, 다섯 달란트나 두 달란트는 이렇다 저렇다 핑계가 없습니다. 예, 그날부터 제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만이 와서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예수님 그렇게 그 비유에서 말씀을 하신다고. 결국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범죄의 사람들이 아담과 같이 핑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는 그런 핑계를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위한 희생을 치르셨다고 하는 사실이 이 온 인류에 전파되고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핑계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핑계하기에 바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자녀들에게도 그렇잖아요. 왜 그랬는데? 그러면 핑계가 참 많습니다. 핑계는 찾으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뭡니까? 이 핑계로 삼는 하와는 하나님의 아담에게 주신 뭐였습니까?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이 불평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범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모든 것들이 불평의 이유가 됩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는 좋은 것이 오히려 어려움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해서 주시는 것은 없다. 믿습니까? 그게 고통일지라도 반대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불합리함이 진정한 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강경제 제일 어찌 보면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 앞에 더 조심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두고는 더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불리함이나 고통이 오히려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이유도 된다. 믿습니까? 이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겁니다. 저 일이 아니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자서 이렇게 조심하고 저렇게 경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좋은 조건은 뭐요? 범죄의 기회가 되고 나쁜 조건이 오히려 더 경성하게 되는 이유도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상황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준비하시고 물으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3장 우리가 13절까지 읽었죠? 근데 14절까지는 그런 내용이 끝나고 15절에 뭡니까? 구세주를 제시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결국 사탄의 도구가 돼서 아담과 하와를 꼬인 뱀에게 이런 선언을 하시는데 이것은 사실은 뱀을 위한 선언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날 온 인류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선언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이 말씀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었을지라도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늘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해결책을 이미 준비해 주셨다. 할렐루야.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말씀 맺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들으셨으면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의의 자리가 아닌 죄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사랑의 자리가 아닌 미움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용서의 자리가 아닌 미움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화평의 자리가 아닌 불화의 불평의 자리에 있을 때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육신의 눈에 안 보이면 편하고 괜찮다고 숨어버리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편 기자 그러죠. 내가 북편 하늘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 계시고 내가 바람 날개를 타고 갈지라도 그리고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낯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 됐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극인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이사야 같은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준비된 심령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뭐였습니까? 바로 아담의 비극을 해결받은 이유였습니다.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고백보다도 여러분은 더 확실한 사죄의 은총을 예수 기도를 통해서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우리 모두는 이사야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타나서 나를 나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부름이 부담스럽고 그 소리에 마저 놀라는 부름이 아니라 감격과 기쁨과 사죄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물음이 여러분들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